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지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실질적인 그러한 지혜를 공급할 때가 있지요. 오늘 전도서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사업을 하는 분에게, 또 인생을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분들에게도 적절하게 지혜를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11장 1절에 보면 너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식물을 왜 물 위에 던지나 이런 그런 어떤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관용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얘기는 속담과 같은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뭐 나냐 그러죠? 연기가 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예, 난 놓고 뭐도 모른다, 기억자도 모른다, 뭐 등등 우리들이 어떤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속담들을, 이디엄들을, 영어는 이디엄이라고 그러죠, 이디엄들을 우리가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비슷한 그런 표현들을 관용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라는 물 위에 던지다는 식물을, 먹는 식물을, 자라나는 식물 말고요, 음식, food, 이런 어떤 것을, 혹은 뭐 brea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왜 물 위에 던집니까? 이것은 물 위에 던진다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해상무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싣고, 배에 물건을 싣고 여기저기 가서 장사하는 것을, 이때 당시의 그 표현을 물 위에 음식을 던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해상무역을 해서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득을 얻게 되고 부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지런히 살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살고 성실하게 살면 분명히 유익을 얻게 되고 많은 그런 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굉장히 무역을 많이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과 외교를 맺고 그런 나라들 상대로 또 무역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런 말을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런데 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라는 표현을 더 원천적인, 또 원래적인 의미로 따지면 보세요. 여러분, 먹을 것을, 내 먹을 것을 물 위에 던지면 당장 이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없지요. 낭비하는 것 같지요. 그렇죠? 사라지는 것 같고 헛된 것 같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에 물건을 싣고 가기 위해서는 투자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시간이 지나기까지 그 유익을 이렇게 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배를 타고 가서 물건을 팔고 그 유익된 것을 가지고 올 때야, 내 손에 쥐어지게 될 때야 그 유익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눈에 띄는 어떤 유익이 없고 어떤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이르지를 못하지만은, 그러나 부지런히 앞날의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일하면, 부지런히 투자하고 부지런히 일하면 좋은 날이, 복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험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의 삶을 살면서 적마가 어려울 때 얼마나 많습니까? 괜한 스트레스도 받고 괜한 두려움도 받고 또 어떤 때는 괜히 우리가 좀 열등하다는 어떤 스스로의 선입감 때문에 이 프리컨셉션이 우리를 얼마나 짓누르는지 몰라요. 나는 미국 분들 혹은 미국의 어떤 뭐 쉽게 말씀드려서 리더 그룹들, 어떤 백인 그룹들 뭐 이런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나는 좀 열등하지 않느냐, 나는 좀 가진 것이 없지 않느냐,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아이들이나 어른의 이르기까지 이 세계 최강국에 사는 우리로서는 조금 눌릴 수도 있고 스스로를 열등하다고 볼 수도 있고 상황이 안 좋으면 더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 위에 먹을 것을 던지는 것 같이 지금 당장 뭔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주께서 주신 직업과 사업을 열심히 감당하시고 그 삶을 열심히 관리하시고 투자하시고 시간으로든 물질으로든 육신으로든 생각으로든 또 기도로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으로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것이 있고 맡긴 것이 있으면 열심히 투자하시고 노력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통하여 응답하시고 복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장은 먹을 것을 무리에 던지는 것 같이 아무런 것이 없는 것 같고 두려워도 그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대로 keep going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과 추진력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저는 그 이민교회에 대해서 이민의 삶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한 예가 있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가 태어나지도 자라지도 않은 그런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되는 그런 룻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죠. 남편도 돌아가셨죠. 또 그 형님도 돌아가셨죠. 뭐 남자라고는 집에 하나도 없어요. 나이 드신 시어머니 그리고 한 번도 거기서 살지도 또 자라지도 않은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이국의 땅에 이민을 가서 살게 된 룻.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자는 거였어요. 쉬지 말고 놓지 말고 하자는 거였어요.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나의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이 땅에서 내가 잘 살아가 보리라. 나이 어리고 정말 모든 것이 틀린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룻은 그렇게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알게 된 하나님을 저는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어머니가 믿는 그 믿음보다도 그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도 더 새롭고 더 신선하고 더 꿋꿋한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과부들에게 허락된 또 객들에게 허락이 된 고아들에게 허락이 된 그 일을 했어요. 요즘같이 이런 추수 때에 추수할 때에 곡식 나달들이 떨어지면 그것을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주셨어요. 사실 그 죽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것을 불평하거나 내 신세는 왜 이런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저 보이는 대로 주셨습니다. 물 위에 먹을 것을 던지는 심정으로 정말 이거 하나 죽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나도 자존심이 있고 나도 꿈이 있고 그런데 이거 시집 오자마자 남편은 죽고 집은 다 망하고 걷다가 또 이렇게 이민 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죽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생각은 룻에게 나오미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시어머니는 내 인생은 망했다고 드러누워서 이렇게 머리 싸매고 누워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가서 날마다 그 나달을 주셨어요. 곡식 나달을. 그 가운데도 치딩하지 않고 반칙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그저 성실하게 한알한알 작지만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오늘 속담 얘기 조금 더 합니다만 티끌 모아 뭡니까? 태산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를 갖다가 막 엉켜놓은 다음에 하나씩 하나 풀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재밌어요. 참아가면서 요거 하나 풀면은요 조금 푸는 게 아니라 온전히 전체를 다 휘감아서 풀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시간이 나면 교회 호수 100m짜리 있거든요. 이으면 그거 막 꽈놓습니다. 꽈놓고 그거 풀어봅니다. 그러면 제 손으로 이렇게 풀어 제낀 것만 해도 몇 킬로가 될 때가 있어요. 아 이래서 내가 힘이 세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참고 꿋꿋하게 한 발 한 발 나가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성실한 자와 기도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들었습니까? 성실한 자, 기도하는 자를 들었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왜 들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을 왜 들었었을까요? 유다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그 많은 형제 중에서도 가장 성실한 자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성실했어요. 주님이 쓰신 사람치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엘리사도 소 12결의를 통해서 그 힘든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픽업하셔 쓰셨어요.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 열심히 고기 잡고 일하는 그 일의 현장에 가서 그들을 뽑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한 자,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들어 쓰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주셔서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룻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나달 하나를 줬다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밭의 주인인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걸 브라질 말로 따봉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대박이라고 그러죠, 요즘. 그 주인을, 그 보아스가 그렇게 성실히 시어미를 섬기고 그 실망하지 않고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나달 하나를 주어가면서 또 때가 되면 가서 시어미를 섬기고 또 이렇게 성실로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에게 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계기를 통해 저들은 부부의 연을 맺고 결국엔 누구의 조상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위로도 아래로도 축복을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에게? 절망하지 않고 성실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민자의 삶을 살 때 또 인생을 살아갈 때 누가 봐도 좋지 못한 여건 속에 살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을 아시고 분명히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신 하루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내게 의미가 있고 없고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어젯밤에 잠자는 그 중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너의 연하는 여기까지다.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에 오늘 하루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단마귀는요, 야, 공허해. 다 의미 없는 거야.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이 솔로몬 왕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대한 공허와 허무로 고민했던 흔적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8절에 보시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울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캄캄했던 날들이 있었어요. 어렵고 힘든 날들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진 것 없었던 솔로몬일지라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랴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래가 캄캄하고 장래가 어둡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이 땅의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지혜롭게 봐야 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더 접붙임을 받아서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이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캄캄한 것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보세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진리를, 믿음을, 귀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인생은 캄캄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캄캄한 날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진리의 빛을 바라보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로 작정하고 노력하시면 절망하고 사단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성령 안에 살고자 하면 우리의 앞날은 캄캄한 것이 아니라 찬란하며 즐거우며 기쁜 인생이 우리에게 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누구 때문에라고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너희들 앞에 있는데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물론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길을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이 있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기로 작정을 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먼 데 가서 자기식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무엇만 놓여 있었습니까? 고생과 수고만 있었습니다. 죽음이 거의 이르렀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돌아왔습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맞아주시고 더 모든 것을 씻겨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빛을 바라보고 갈 것인지 캄캄한 앞날에 그런 사단이 속이는 인생의 절망과 허무함을 끌어안고 그것을 친구마냥 인생의 어떤 나에게 필요한 조건이냐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려워 보이지만 인생이 힘들어 보이지만 때로 굉장히 쉽고 때로 굉장히 단순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함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한 만 가지 걱정은 다 날아가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즐거워하며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신이 쉼을 없고 쉼이 없어요. 생각이 쉼이 없어요. 세상이 주는 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상이 알려주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앞날은 깜깜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뿐입니다. 그러나 주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면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면 눈에 보이는 유익이 비록 지금 없고 혹은 작게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놀란 복의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내하십시오.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단계다. 그런 과정이다. 나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공사 중이다. 10층짜리 건물을 지어가고 있는데 철 골조만 세워놓고 아유 나는 잘 데도 없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나는 앙상해. 난 누구 하나 재울 그럴 건물도 안 돼. 이래서 되겠습니까? 벽돌이 쌓여야 할 것이고 들어갈 것이 다 들어가고 페인트 칠하고 다 해야 사람들이 들어와서 잘 수 있는 그런 아파트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상업용 빌딩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 되기도 전에 나는 왜 이래? 이래버리면 참 우리가 손해를 볼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7개나 8개에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러분 지금 나 살기도 바빠요. 시대가 지금 얼마나 우리가 참 공고함이 이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물 위에 식물을 던져놓고 아무것도 건져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뭔가 투자해놓고 현재 걷어놓은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7에게나 8에게 이건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7사람에게나 8사람에게 뭐하라고요? 나눠줄지어다. 아, 여러분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제가 그런 목회를 지향하며 그런 신앙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어요. 나누는 교회, 섬기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이것을 모토로 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교회 저희 웹사이트에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교회는요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누가 해주길 바라면 안 돼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누가 나를 어떻게 해주길 바라면 안 됩니다. 적어도요 도시락 한 개가 있어도 5,000명을 상대로 사역하겠다는 그런 배심이 믿음의 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소년 하나가 도시락 하나를 내놨어요. 근데 그것을 다른 옆 사람에게 내놓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내놨죠? 예수님에게 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에 남았어요. 우리에게 어떤 그런 믿음의 결단과 그런 믿음의 배심들이 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산기 딱 꺼내갖고 딱딱딱딱딱 딱 떨어지면 주여 하고 나가면 그게 어찌 믿음이겠습니까? 상황이 좀 안 되고 상황이 어렵고 정말 내가 공궁한 때에 이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 나서서 나누고 섬기고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복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 손길을 주님은 기억하신다. 잊지 않으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물 한 그릇,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예수님께서는 잊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어렵죠? 당장 우리가 쓸 것이 많고 정말 내 것을 채우기에도 어려운 지금은 물 위에 뭐, 식물을 던져놓은 어떤 그러한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내 눈앞에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보이는 때인 것 같을지라도 7개든 8개든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그런 뒷심이 회심이 어떤 그런 용단이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베풀어 놓으면 재앙이 나에게 임할지라도 어려운 큰 어려움이 임할지라도 그때 베풀어 놓은 자비와 선이 그때 은혜를 끼친 그 일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그 분들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많이 갖고 있을 때에 풍족한 것이 있을 때에도 나누고 섬겨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렵고 힘든 때에 정말 먹을 것을 물 위에 던진 것처럼 지금 뭔가를 잔뜩 투자해놓고 내 손에 걸려든 것도 없고 얻어 걸린 것 하나 없고 좀 돌아온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다시 말씀드려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섬기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재앙과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주고 내가 손을 베풀고 한 그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큰 도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불붙듯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나도 어려운데 나도 힘든데 라고 우리가 마음을 꽁꽁 닫아 걸어버리면 이 세상은 더 삭막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참 눈뜨고 귀 열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난 죄악이 어느 한 개인으로 인해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나도 거기에 공범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을 열고 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분위기가 척박해지고 굉장히 광활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노멀한 그런 노멀하지 못한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데 우리도 일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그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오늘 100명의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200명의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혹시라도 단 한 사람의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일곱의 여덟의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분들에게 나에 있는 것을 그 무엇이라도 나눠주려고 노력하게 되어지면 이 사회는 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이 사회는 보다 더 풍요로워지고 그 모든 풍요로워짐과 아름다움이 결국 내에게 직감적으로 복이 되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상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돼요? 한 손가락은 상대방을 향하지만 세 손가락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고 있어요. 그마저도 이 한 손가락은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삥 돌아서 내 등 뒤를 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웃을 무엇처럼 사랑하라고 돼 있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천주교를 100%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분들이 미사 가운데 가끔 하는 그 구원은 참 마음에 들어요.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하죠 그분들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뭐 종교를 떠나서 그 태도는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온갖 것을 동원해서 그것을 정죄하기 바쁘지만, 그것이 뭐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이렇습니다만,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고 내가 더 사랑하지 않은 영혼은 아닌가, 내가 보다 더 용서하고 기도하지 않은 영혼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그렇게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가슴을 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이때 더 이웃들을 섬기고 나누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더 강력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는 뭡니까? 아, 풍세를 보니까 오늘 뭔가 씨를 심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구름을 바라보니까 오늘 바람이 많이 불 것 같아서 오늘 나가서 일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계속 생각만 하다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못하고, 무엇 때문에 못하고, 무엇 때문에 안 하고, 무엇 때문에 했다가 손해날 것 같고, 생각만 하다 생각만 하다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문맥을 여러분 참 많이 보세요. 물 위에 식물을 던져놓고도 기대하라잖아요. 어려운 가운데도 일곱이나 여덟에게 나눠주라지 않습니까? 문맥이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적극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는 현실적으로 그게 보일지라도 장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그 복을 바라보며 나가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이 전개되는 가운데, 풍세를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다가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서 내가 이것을 이미 다 안 것처럼, 아 이건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일을 분명히 이루실 수 있음을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가 계산을 딱딱딱 두들겨서 아 이건 안 돼, 하지마, 딱딱딱 두들겨 저건 안 돼, 아이 저것도 하지마.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셔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중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없는데 바로 그가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으면,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가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40년 세월을 살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남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한 달이고 1년이고 거서 걸었고, 멈추라 하면 한 달이고 1년이고 멈췄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되었던 것을 그렇게 진행하였더니 이스라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그물을 그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정말 수많은 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요. 좀 더 그 말씀을 자세히 그 위부터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셔서 깊은 데에 그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그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한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귀를 쫑긋 열고 말씀을 계속 아멘으로 화답하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힐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정말 잔뼈가 굵은 이 어부인 베드로와 그 모든 친구들이 잘 알지만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당시 거기에서 그물을 내리면 분명히 안 잡힐 것을 알지만은 그 앞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배운 가운데에 그 상황 속에서도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형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기초되지 아니하고 아멘 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면요 원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저질러 봤는데 안 되네요 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오랄 로버츠 목사님 이제 자꾸 하셨습니다만 그분의 그 집회를 보게 되어지면 요즘 같이 그 부흥회 가서 부흥회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미국에서 이제 그런 힐링 미니스트리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말씀은 얼마 안 전하시고 그냥 손 얹고 기도부터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신비주의로 빠지기가 참 쉽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많은 병자들이 나았던 것은 그분은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동안 예수님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말씀을 통해 믿음이 형성이 되었을 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절름발이가 다리가 길어지고 걸어가고 여러분 믿기 어려운 현실이겠지만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지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성경에 이르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신비로운 능력만 쫓는 것을 통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믿음으로 역사할 때에 그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진리이신 말씀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되어서 있게 된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때를 알게 하시고 할 때를 알게 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분명히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토대를 잘 이루어서 갈 때에 역사가 아주 불일듯 나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자도 주님 앞에 10년 이상의 세월을 훈련받고 말씀을 훈련받고 나가서 믿음으로 행하게 되었더니 그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그대로 되어진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무전 여러분부터 10년 동안 기다리십시오 20년 기다리십시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자는 얘기가 아니란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형성이 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대로 행동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살게 되어지면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건지고도 남는 역사가 나눠주고도 남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지런히 말씀 배우시고 읽고 묵상하셔서 그 가운데 수 없는 쏟아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감화감동을 여러분 듣는 가운데에 세상의 풍세를 바라보고 세상의 구름이 흘러가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날마다 붙잡는 가운데 데일리 브레드로 여러분들이 붙잡는 가운데에 충만하신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상은 그렇게 좋지 못하게 그렇게 흘러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갔더니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 가장 필요한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여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 아직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말씀을 보고 듣는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여 내게 명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솔로몬처럼 기도하십시오. 솔로몬처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주신 이 지혜와 명철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내게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공고한 때에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 또 그와 더불어 있는 악 모든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처럼 샘하여 우리 손에 잡힌 것 없어서 근심하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때 분연이 일어나 더 어렵고 힘든 자들을 찾아가 나누며 섬기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주님께서 복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단 한 번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지만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세를 바라보고 세상의 구름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가운데 근심 있는 가운데 악 있는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햇빛처럼 찬란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 될 것이라고 허무한 것이라고 사단은 오늘 우리를 속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감화 감동을 따라 순종할 때에 바로 이때에 그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악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바라보므로 승리하며 간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